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북방 세력 바벨론과 남방 세력 애굽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공동체가, 이 나라가,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사역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 안에 아주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눈물이 배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고 흥황하고 자라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번까지 사도행전 묵상했는데, 사도행전은 일어나고 자라나고 이렇게 흥황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본 적이 우리가 묵상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무너져 내리는 교회. 요즘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에 가까울까요? 예레미야 시절의 교회에 가까울까요? 요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 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 교회보다는 좀 예레미야 시대의 교회에 더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있어요. 요시야는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칭찬할 만큼 훌륭한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요시야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도 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해가지고요. 그 율법을 책을 읽으면서 대대적인 영적 부흥과 개혁을 일으킨 왕이기도 합니다. 전국을 순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박스 다시 보여주시면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여호아스는 왕이 되자마자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별로 훌륭한 왕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26장에서 본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선지자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글을 써가지고 읽어줬더니 그거를 앞에서 읽으라 그러면서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넣기도 하고 여하튼 이 여호야김은 아주 고약한 왕.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두 번 침략을 받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엄청난 비참한 꼴로. 그런데 여호야김은 여하튼 왕노릇 하고 죽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들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여기에서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요.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는 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게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죠.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큼 훌륭한 왕이라는 칭찬을 듣는데요.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를테면 광야 생활도 좀 하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무너지는 것도 보고 뭐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집이 문을 닫았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한번 갔던 그 이발소 권사님 딸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는 엄마는 권사님, 뭐 아버지는 장로님, 근데 자식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예수 믿느냐? 너는 왜 교회를 댕기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아이들을 그저 주일학교 보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일학교 와가지고 선생님 애먹이는 아이들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모에게 말은 못하고 그 부모는 정말 훌륭한 신앙 정말 훌륭한 분인데 자식은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애를 먹이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 믿냐? 너는 왜 교회 가냐?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물어보세요. 무릎. 그리고 애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잘 순종하면서, 그거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뭔가 우리에게 선한 감동을 주시면 한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보고, 그러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모습,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세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아니었어요. 요시아인들 자식들이 주님을 떠나기를 원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고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식들이 우리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걸로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말을 듣고 너무 많은 장면을 보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만 듣고 우리 모습만 보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상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셉 같게 해주세요. 요셉은 부모가 키우지 못했어요. 어릴 때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애굽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애굽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종노릇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요셉 같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무엘 같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실로 성막, 그 타락한 성막에서 자랐어요. 사무엘 주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란 거죠. 우리 주변에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 잘 없어서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모습 보면서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무엘은요, 그 무너진 실로 성막, 그 타락한 성막에서도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다니엘 같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1.5세 2세였습니다. 아마 직접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고 끌려간 부모 밑에서 자라난, 그래서 세상 영향을 받으면서 세속 사회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부모는 지켜주지 못하고 교회는 보호해 주지 못했지만, 세상에 내던져진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내셔가지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시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시아의 아들들은, 요시아는 훌륭했는데 요시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요, 그 시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왕 때문에도 예레미야가 고생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사역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오늘은 29장을 읽고 있는데 27장부터 거짓 선지자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 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8장에 대표적으로 하나냐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하고 또 대놓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27장, 28장, 29장이요 거짓 선지자들과의 다툼이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를테면 그 시대의 목회자였던, 그 시대의 설교자였어요. 근데 설교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그런 사람 보낸 적이 없다.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입술에 말을 준 적이 없는데 그 녀석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인기가 있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바벨론에 쳐들어올 텐데 정말 살고 싶으면 그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면 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족 반역자 같은 이야기였어요.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하시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거다. 두 번이나 강구하시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쫄딱 망할 거다. 창피한 신세가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거리게 될 거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쫄딱 망합니다. 이렇게. 네, 쫄딱 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꾸준히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부지런히 반복해서. 그런데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해야죠. 내가 누구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무작정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참말이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나마 회개하고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용이라도 하고, 그런데 아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마음의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하는 게 아니고 너 회개해야지, 너 돌아서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책망을 해야지. 책망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거짓말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께 소망두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는 너 회개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런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왜 심판을 선언하고 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언했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망하고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단번에 무너지지 않고요, 바벨론 한 네 번쯤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쯤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미 그 이전에 바벨론이 한 세 번쯤 쳐들어왔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한 두 번쯤 끌려갔어요. 왕도 끌려가고 뭐 기술자들 끌려가고 똑똑한 사람들 끌려가고 이를테면 다니엘같이 똑똑한 사람은 제일 처음 끌려갔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가지고요,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에서부터 잡혀온 포로 공동체가 이제 바벨론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29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의 이 편지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었어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신이에요.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이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각 나라, 각 부족마다 수호신이 있어가지고요. 이를테면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싸웠어요. 예루살렘이 졌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수호신이 바벨론의 수호신에게 패배한 거예요. 자기 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면 신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쓸모가 없는 신, 그 신은 의미가 없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신에게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패배한 나라의 신에게는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은 용도패기, 자기 부족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패배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거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다. 세상 역사는 누가 다스려요?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다. 이거요, 얼마나 엄청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을 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면 모든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졌다니까요. 졌어요. 전쟁에서 졌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이 포로가 되고 다 끌려갔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에게 너희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터 잡고 집 짓고 시집장가 가고 자식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돌아오려고 하면 70년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터 잡고 집 짓고 시집장가 가고 자식 낳고 살아. 그러면서 그 땅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해.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나요? 엊그제 묵상했던 말씀 보시면 2년 안에 돌아온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거짓은 정신을 안 차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2년 안에 돌아온다. 포로도 돌아오고 끌려간 이 성전의 기물도 전리품 된 거 다 돌아온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뻔뻔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27장 2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대항한 거짓 선지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바벨론에서 바벨론 공동체, 포로 공동체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나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 느웰람 사람 스마야 같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일어난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반 바벨론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22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같은 번역 성경을 읽어도 좋고,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도 좋고, 영어 성경을 참고해도 좋고.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야 돼요.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나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주 영향력이 있었어요. 지금 예레미야 29장 때는 아합이나 시드기야가 살아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아합이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화형당할 거다, 불태워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이런 아주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23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온갖 부도덕한 짓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일종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권위를. 그래가지고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있는데 뭔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요,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영적 권위가 있는, 이를테면 쉽게 말하자면 설교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부도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 권위라는 거는요, 이게 참 애매해요.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고 요즘은 전문가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설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쉽게 말하자면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하는 일이고, 여러분을 잘 양육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중요한데, 그 영적 권위가 그냥 무소불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요. 우리 시대가 그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 11조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라 그래도 잘 안 오고, 여러분 다 새벽에 많이 주무셨죠? 그나마 주음 들어오시는 분은 복을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이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아멘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요 우리 동네 주변에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자랑하는 거, 자랑을 하는데 새벽기도 특세하면 다 온대요. 예배당을 가득 채운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수요 예배 이런 데 막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자기도 당황스럽대. 근데 어떻게 오냐? 그 목사님이요, 이를테면 새벽기도 안 오면 거의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그 새벽기도 많이 오면, 잘 오면 복을 받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죠. 11조 많이 해요, 그 교회가. 왜냐하면 11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런데 이를테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11조 떼먹으면 벌받을까 봐 11조 하고, 새벽기도 빠지면 교통사고 날까 봐 새벽기도 오고,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면서 교통사고도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권위가 타락을 하면 사람을 지배합니다. 영적 권위가 타락하면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로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한 권위에 매이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를테면 간음, 죄로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능하면 강단에서 한국교회 지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언급 잘 안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약한 선지자들은 죽을 거다, 주님 이렇게 선언하시고 실제로 아합과 시드기야가 죽어요. 오늘 본문에 스마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스마야는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노엘란 사람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가 제사장 된 거는 예레미야같이 미친 소리 하는 저 나쁜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라고 너를 제사장 삼은 것 아니냐. 너는 그런데 어떻게 저 미친 소리를 늘어놓는 예레미야를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무슨 소리 있는 줄 아느냐. 예레미야 우리한테 여기 터잡고 집 짓고 시집장 가가고 자식 낳고 평안히 살라고 했어.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나마 그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이 제사장 스바냐. 이게 좀 헷갈려요. 그죠? 이름이 비슷해요. 이 제사장은 예레미야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거죠. 그런데 고약한 사람이에요. 고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시기를 오늘 보면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열린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자기도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자손들도 복을 경험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 느헬람 사람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내가 벌하겠다. 그래서 살아남을 자손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는 대대손손 복을 받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할 거다. 그는 주님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농촌 교회를 갔더니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 동네는요. 거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그 동네 사람이 다 교회를 와요. 멋있죠? 그 시골 교회인데 100년이 넘은 교회고 그 동네 사람이 다 예배당을 와요. 엄청 좋겠죠,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농촌교회를 돕기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여하튼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그 이제 엊그제 만났을 때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 주인의 아버지 장로님을 저한테 자랑했어요. 그 식당 아버지 장로님이 94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을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힘이 되어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셨는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를테면 겨울에 눈이 와요. 이 장로님이 90세까지 하셨대요. 눈이 오면 제일 새벽에 먼저 3시쯤 와가지고 예배당을 다 쓴대요. 그 예배당이요 마당이 꽤 넓어요. 예배당을 다 쓸고 그 다음에 압권이 뭐냐면 사택에서부터 예배당 오는 길을 다 쓰는 거예요. 멋있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눈길에 넘어지지 말라고 사택에서부터 예배당 오는 길까지 예배당 마당을 다 쓸고 그 다음에 사택에서 예배당 오는 길을 다 눈을 쓸어주는 여하튼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항상 제일 먼저 헌신하시고 앞장서서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때문에 이 목사님이 엄청 큰 위로를 받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목요일 점심을 잘 드시고 배가 아프다 이러면서 병원에 가셨는데 금요일에 돌아가셨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도 저래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서 야단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로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100년이 넘은 시골 교회니까 도시 교회랑 달라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1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장로님 목사를 괴롭힌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에게 이렇게 힘이 된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동네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같이 살아오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선이 있대요. 함부로 말하고 막 함부로 행동했다가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를 동네 사람이 다 아니까 막 이게 애먹이는 분도 있지만 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조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요즘 예레미야 27장, 28장, 2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거짓 선지자들은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인데, 이를테면 제가 이제 저도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자들의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우리 시대가 왜 천만 기독교인인데 요즘은 600만이라 그러느냐. 왜 우리 시대가 30대, 40대 성도들의 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느냐. 요즘 20대, 10대는요,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5% 미만. 예전에는 한국 기독교가 20%, 25% 그런 적이 있어요. 최고 많았을 때.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고. 그런데 요즘 10대, 20대가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10대, 20대 미전도 종족인 거죠. 근데 왜 이를테면 어른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아이들은 예수를 안 믿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에 애들 뛰어논다고 해서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요, 50%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50% 주일학교 없는데 주일학교 있는 50% 교회 중에 40%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합해도 20명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쩌면 요시아 같은 인생일 수도 있는 거죠. 심각한 시대예요. 그래서 마냥 룰루랄라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자꾸. 이를테면 요즘 전광훈 집단이 이 사람들 진짜 말도 못할 고약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한 10여 년 지나니까 드러났어요. 지금도 전광훈 집단을 따라다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난 십수년 동안 이 전광훈 이 파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기꾼인지가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여실히. 그런데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전광훈 씨가 화산체육관에 와서 집회를 하면 전라북도 목회자들이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십수년 전. 여러분은 좋은 교회 댕기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부터 저 사람 사기꾼이다. 절대로 저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화산체육관을 가득 채울 정도로 모여서 집회하고 그랬다니까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데이비드 차, 차형규. 언제 한 12수년 전에 어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책 괜찮아요? 하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니 쓰레기였어요. 응? 마지막 신혼가 뭐.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거 쓰레기다 이거. 이 사람 들으면 안 돼. 그런데 그분이 수십만 유튜브 하면서 수십만 사람들을 그냥 휘어잡고 침례교단에 가가지고 청소년 청년 집회에 강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사기꾼을, 그 거짓말쟁이들.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평안하고 복받으면 단 줄 알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디 땅을 샀나 봐요. 땅이 100배가 올랐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땅을 샀는데 100배가 올랐어요 했는데 더 제가 놀란 거는 그 수만 명 모인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미쳤다. 미쳤다. 교회가 미쳤다. 교회가 미쳤죠. 땅값을 땅을 샀는데 100배가 오른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기형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목회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는. 이거는 세상이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게 병이 들어도 보통 병든 것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 아파야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이 이를테면 어디 집을 샀어요. 뭐 3억을 주고 집을 산 거지. 한 달이 지났는데 6억이 됐다. 그거 복입니까? 그게 나라 망할 일이지 그것이. 이게 나라 망할 일이지 그게 복이냐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기대해서 투자 가치를 따져서 이사를 다니고 그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집을 사면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계산해서 이사 다니는 거, 그거 죄라고요. 그거 죄라고. 그런 것이 죄라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죄고 뭐가 복인지도 몰라가지고 이거 분별력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설교만 듣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요? 확인도 좀 해보시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확인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룰루랄라는 건강한 삶을 살라고 이끄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대 풍조와 대항해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기 부인의 길로 걸어가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배워야 되죠. 거짓 선지자 많아요. 거짓 선지자 많다고요. 그런데 저분이 거짓 선지자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훌륭한 분인 거죠. 나름 잘 사는 분이기도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꼼꼼히 읽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다. 우리 시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잘 길러야 돼요. 설교를 잘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잘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시대에 거절해야 될 죄악이 뭐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깨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저 말이 진짜냐? 이런 것을 잘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다 순종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순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려다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세상을 거슬러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